VOA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이틀 일정인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19년 이래 2년 만에 첫 대면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은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는 세계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세 번의 전체 회의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경제와 보건을 주제로 한 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 간의 별도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4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율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31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 2차와 3차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제13대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의 연결식이 3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 등 업적과 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리는 뜻에서 국가장으로 결정하고 연결식장은 올림픽공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한국 총리는 조사에서 이 자리는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와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유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 친지,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50명 이하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29일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 연령대 어린이의 백신 접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FDA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의 잠재적 위험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면서 어린이들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연령대 어린이 약 2,800만 명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이 3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됩니다. FDA의 긴급 사용이 승인됐지만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CDC 자문기구는 다음 주 초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무인기 사령부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9일 이란 혁명수비대 무인기 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사이드 아가자니 준장과 무인기 관련 업체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오만에서 잇따랐던 선박 기습 사건과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습 배후로 무인기 사령부를 지목하고 이란의 무인기 능력 강화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드 하티부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미국의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면서 바이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맞서서 군부가 수도 하르툼 등 주요 도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알 부루한 장군은 지난 25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와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과도 정부를 해산시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반대 세력은 이후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왔으며 30일 전국적인 규모의 100만인 행진 시위를 예고해왔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민간 정부를 원한다면서 군은 군대로 돌아가고 감독 총리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수단 군부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서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전 세계 1억 1,100만 회의 시청을 기록한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팬데믹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인기를 타고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을 진행했는데요. 홍보기사가 나가고 일주일 만에 3천여 명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자, 이 오징어 게임, 생명을 건 생존 게임을 벌이는 어른들의 이야기죠. 미성년자 시청 불가 판정을 받을 만큼 잔인한 혈투가 나오고 456억 원, 미화로는 3,816만 달러라는 거금을 차지하기 위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결국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을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뭐 그런 만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간극장의 면면도 나오죠.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게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었던 놀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뽑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등이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의상과 소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이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가 한국, 미국, 유럽 각지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성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10월 31일 미국의 할로윈 데이를 앞둔 시점에 나왔는데요. 이 드라마 속의 의상, 그러니까 생존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초록색 운동복과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게임에 실패한 낙오자들을 무참히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 요원들이 입은 이 빨간색 유니폼을 할로윈 데이에 입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여러 학교와 지역에서 내린 겁니다. 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모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한 학교의 교장 이름으로 학부모들에게 편지가 전달됐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의상이 학교 복장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의상과 관련된 잠재적 폭력적 메시지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복장은 학교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장난감 칼, 총, 광선검 등 무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학교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학부모들은 학교 측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른 학교에서도요, 일찌감치 극중 게임을 따라하는 것 자체만으로 폭력성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고 온라인 오락물 사용이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이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오징어 게임에 할로윈 데이가 겹치면서 왠지 모를 긴장감까지 든다는 반응도 있고요. 에이,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얻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페이스북 페이퍼.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내부 고발 문건 일명 페이스북 페이퍼를 공개하면서 이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내부 연구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3일은 CBS 인터뷰로 내부 고발자인 페이스북 전직 직원 프로덕트 매니저 프랜시스 하우건이 자신의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하우건 씨는 지난 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 페이스북 서비스는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내부 고발자의 문건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하우건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어린이를 안전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의 17개 언론 컨소시엄은 25일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도둑질을 멈춰라 선동이 커지는 것을 페이스북이 멈추기는커녕 늦추지도 못했다. 페이스북이 도둑질을 멈춰라 관련 콘텐츠를 집단적 행동이 아닌 개별적 행동으로 봤다. 자체 분석 결과 게시물이나 코멘트들이 증오와 폭력, 허위 정보로 둘러싸였어도 개별적으로는 규정 위반이 아니어서 조처를 할 수 없었다며,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뒤에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개별적인 페이지나 그룹, 구호가 응집력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의 부작용에 대해 2019년에 자체 연구를 통해 젊은 사용자들이 좋아요 반응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좋아요 버튼을 숨기게 되면 사용자들은 게시물과 광고를 덜 보고 사진 공유도 덜 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기능이 해로운 내용을 증폭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페이스북 내에서 번성하게 하는 게 이 페이스북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면서 이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 35%, 순이익 17% 늘었는데요. 저커버그는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유출된 문건을 선별적으로 사용해 페이스북에 거짓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격 할인. 미국의 연말 쇼핑 분위기가 올해는 이전과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업체들이 재고가 부족해 파격 할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수감사절 상차림 품목 가격도 급등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팬데믹 부작용 중 하나는 쇼핑객을 위한 할인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번 연말엔 다양한 제품에 대해 정가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11월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서 12월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어지는 쇼핑 대목을 앞두고 있는데,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면서 업체들은 운송비와 임금 등 비용이 오르자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올해 판촉 수준은 역사적인 수준보다 낮았으며 판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는데요. 온라인 쇼핑 흐름을 추적하는 어도비는 연휴 기간 할인이 5에서 25% 수준으로 과거 10에서 30% 범위에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또 악천후가 겹친 올해의 미국의 추석인 11월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사상 최고로 급등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농경제학자 농부 식료품 임원들은 추수감사절에 전통식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올해 어느 때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북한 인권, 탈북난민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6일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묻는 VOA의 질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특사를 임명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이 앞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면서 임명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인권 사안에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영김 의원이 여러 차례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특사에 조속한 임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네, 북한인권 특사 임명은 미국 의회가 법으로 의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승인 때부터는 대사급 정규직으로 임명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떠난 후 후임자가 5년째 공석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 지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미 국무부가 아직 발표할 게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초기에 인권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하는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난 또 인도적 상황의 1차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민생 악화를 이유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북한 정권 자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같은 날 유엔 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 지도부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고 국경 통과를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와 더욱 엄격한 이동 통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시장 활동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식량난 등 민생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비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난이 국제사회 제재가 아니라 국가 자금을 이 민생보다 무기 개발에 많이 쓰는 북한 지도부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3일 개최한 퀸타나 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에서도 여러 나라 대표가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가령 영국 대표는 북한 지도부가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국가의 귀한 자원을 불법 무기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라는 유엔 결의안을 북한 지도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정호 씨도 최근 VOA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건 주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측근들만을 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주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유엔이 아니라 김정은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에 과도하게 대응해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주민들의 민생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 시의 지적입니다. 김정은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경 봉쇄를 풀고 장마당 경제를 압박하지 않고 또 자유를 어느 정도 주면 식량난은 물론 경제난도 크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적은 비단 이정호 씨뿐 아니라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먼저 촉구할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먼저 풀라고 촉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자,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유엔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워싱턴을 찾았네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 자신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퀸타나 보고관은 하지만 이에 순응하지 않았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난민 상황에 관한 BOA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 목적으로 이주한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탈북민은 퀸타나 보고관의 관할 밖의 문제란 논리를 폈는데요.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는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했고 특히 북송되면 고문과 수용소 수감 등 박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탈북난민 보호는 유엔이 특별보고관에게 부여한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란 게 퀸타나 보고관이 유지해온 입장입니다.
네,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에 대해서도 퀸타나 보고관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죠.
네, 북한의 고립이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북한 정권 내 강경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경 봉쇄를 주민 통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런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북한이 잘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나라 안팎에 선전하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북한에서 완전히 실패해 민생이 파탄났는데 북한 지도부는 진로를 바꿔 민생을 챙기는 대신에 생존을 위해서 살 길을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을 오히려 압제와 폭력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자, 앞서 중국 정부의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탈북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있었네요.
네, 중국이 최근 새로 제정한 육지국경법이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열악해진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탈북지원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대부분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북중국경 또 동남아 국경을 모두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자, 육지국경법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담고 있습니까?
이 법은 총 7장 62개조로 구성돼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들에 대해 무력 행사를 정당화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38조는 불법 월경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밀입국자가 체포에 불응하거나 폭력 행사 또는 국경 지역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력 통제에 인민해방군 또 무장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고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감시시설 건설, 국경 안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비하고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만강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민들한테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특히 강이 얼어붙는 겨울에 중국으로 도망을 많이 하는데 1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탈북민들에게 거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네.
탈북민들은 북중 국경뿐 아니라 다시 동남아나 몽골로 가기 위해 또 하나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위험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인도 등 14개 나라와 2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육상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하려고 법률까지 새로 만들었으니 이 우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탈북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캐나다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탈북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면서 정부의 행정적 지원 속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 난민 다섯 가족을 2년 안에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다섯 가족만 받겠다는 거네요.
캐나다 정부는 입국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하고요. 이후 한보이스와 공동 후원자들이 입국 후 12개월까지 탈북 난민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공항 도착에서부터 식비와 주택 임대료, 통역,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이 더 될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한다고 한보이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 시원정 대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와 새로운 사람들을 반기는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은 북한인이 아니라 새로운 캐나다인으로 캐나다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대북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2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한국 측과의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 측의 최근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협상의 입구라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워싱턴 조회에선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종이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위협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미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자제해왔을 뿐이라는 게 많은 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죠. 따라서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언급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엔 근본적으로 한국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뉴욕타임즈 도서 섹션 에디터 파멜라 폴 기자 만나보시죠. 오종수 기자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면서 독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매주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 미국에서는 읽을 책을 고를 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과 비평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임자를 초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도서 담당 에디터 파멜라 폴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m Pamela Paul. I'm the editor of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and I oversee books coverage at the Times. I also host the Book Review podcast, and I'm an author of a number of
books. 네, 저는 파멜라 폴입니다.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나가는 도서 섹션 제작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에디터인데요. 평일신문에도 도서 관련 기사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모든 기사가 저를 거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도서평론 팟캐스트도 진행합니다. 직접 책을 낸 적도 몇 번 있고요.
미국에선 흔히 유명한 책을 꼽을 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뉴욕타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책임지고 관장하시는 겁니까?
I'm in charge of everything related to books from distribution to manufacture to retail. And I'm in charge of.
네, 도서 평론을 쓰거나 출판 문화 산업 전반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저와 저희 팀 소속 기자 3명, 총 4사람이 책임지고 독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타임스 지면에 반영된 내용이 도서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 나온 책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목록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뉴스룸 전체와 사업국이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목록 선정에 관한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폴 기자가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Am I fulfilled? Am I challenged by? Do I feel like I share?
읽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책, 그게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고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 도전을 주게 되죠. 실용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존재 가치는 감동인데 이 감동은 도전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행동 양식이 바뀌거나 세계관이 달라지거나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일을 해오셨습니까?
I've been at the Times for actually 10 years now. I started off as the children's books editor.
뉴욕타임스 기자가 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매체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는데요. 뉴욕타임스 합류 이후 어린이 서적 담당 기자를 하다가 2013년에 도서평론 에디터가 됐고 2017년에 책에 관한 모든 기사를 책임지는 지금의 위치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20여 년 전에 언론에 입문하신 계기는 뭔가요?
I always wanted to be a writer, honestly, and I started off working in media mostly on the business side. So I began my career.
언제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외국 생활하다가 언론계에 입문한 뒤에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 다큐멘터리, 원고를 썼어요. 처음엔 경제 분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소속으로 기사를 썼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경제에 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경제 보도의 중요성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저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바꾸신 거군요. 책을 전문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Well, right now I specialize in books, but for me that isn't really a specialization. For me that's really one of the broadest things you can cover as a journalist because books are about all subjects, right? Books are about history, biography, foreign policy, science, economics, political theory.
전문 분야라기보단 기자로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넓은 분야를 이 자리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담긴 소재와 주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역사, 인물, 외교 정책,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게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언론인으로서 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물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방면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You know, I have to say, I think coming to the New York Times was probably a highlight of my career because I grew up in a New York Times family.
뉴욕타임스 기자가 됐던 때가 20여 년 경력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뉴욕타임스 가족의 일원으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은 모든 뉴스를 뉴욕타임스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신문을 읽으면서 컸고요. 거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신문에 직접 기사를 쓰게 된 그때, 그때가 바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꿈꾸던 신문사에서 도서 섹션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 actually have never felt in any way in the media industry like being a woman was a disadvantage. I think actually
사실 저는 언론계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서 분야에서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섬세하게 행간을 읽어내고 차분하게 분석하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또 여성들은 남성보다 잘 듣고 공감 능력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자직에 적합한 성향이죠. 물론 제 경우를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경험에 비춰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t's very hard for me to assign a number to something, but I think, you know,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press freedom. I think
한마디로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에 압박을 겪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이 탄압하는 요인은 없지만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언론 자유가 도전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ve learned really never to plan too much because I think that my own career path has been really unpredictable. I graduated.
글쎄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언론 생활 초창기에 태국과 홍콩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즐기고 있나, 다른 하나는 내가 좋은 가치를 대중에게 나누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하다 보면 10년 뒤에 더 발전한 언론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s important to look at these issues globally because there are so many disparities from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모두 편차가 심해요. 발전된 나라들은 아주 상황이 좋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나라들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그곳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고 외부에서도 돕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파멜라 폴, 뉴욕타임스 도서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SNS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9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공화당원 대부분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정책들이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를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게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19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서 켈빈 쿨리지 대통령을 위협하는 막강한 경쟁자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 한 명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1918년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상원에 도전했지만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포드사의 일부 관계자들은 헨리 포드가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 자동차 대량 생산을 이끈 성공적인 기업인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정치적인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포드사의 일부 관계자들은 헨리 포드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헨리 포드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서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가장 팽팽하게 맞설 강한 적수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기업인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치적으로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먼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의견을 드러냈고 노동조합과 주식시장을 반대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춤이나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또 혐오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유대인들이 나쁜 목적을 갖고 국제적인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여러 출판물들을 제작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미국인에게 인기가 높았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한 1년 동안 미국은 평화로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쿨리지와 함께라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말을 전하며 대통령 도전 의사를 접었습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1924년 전당대회에서 켈빈 쿨리지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일리노이주의 찰스 도스를 선택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심각하게 분열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집단이 이제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싸웠습니다. 시골에 사는 농부 출신 민주당 지지자들은 도시 지역 사람들과 정책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대편에 섰습니다. 많은 개신교 노동자들은 가톨릭이나 유대교를 믿는 노동자들과 갈라져 분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분열된 모습 때문에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심하게 분열됐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로 사는 지역이나 학력, 종교로 갈라져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켈빈 쿨리지 후보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된 채 서로 자기 목소리만 고집하고 있을 때 윌리엄 맥커두 전 재무장관과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가 주요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맥커두 후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철도를 강력하고 철저히 관리했던 점을 높이 평가받아 민주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부와 서부 지역 주들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이 맥커두 후보의 보수적인 인종 정책과 술을 반대하는 금주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윌리엄 맥커두 전 장관과 함께 또 한 명의 주요 대선 후보인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는 동부도시 지역 민주당원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스미스 주지사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같은 종교를 믿는 가톨릭 신자들과 합법적으로 술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스미스 주지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도시와 농촌, 음주 문제, 종교로 각각 분열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전당대회는 순식간에 도시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대의원들과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적 성향의 대의원들 사이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였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죠. 후보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했고 대의원들에게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이어진 9일 동안 민주당 대의원들이 후보 지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의원들은 무려 95번이나 투표를 했지만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수없이 투표를 거듭하는 동안 결국 윌리엄 맥커두 전 재무장관과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죠. 이 두 주요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8번이나 더 투표한 끝에 마침내 타협을 이루고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김 씨의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북한의 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남도 거원. 거기에 욕전에서 먹을 게 없고 갈지도 할지 모르니까 헤매다가 다 뺏기고 완전히 고지가 돼가지고 헤매다가 기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기차 옆에를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밥덩어리를 하나 봉지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지를 주시니까 냄새가 이으니까 여름이었는데 신내가 팍 나면서 너무 배고파서 그거를 정신없이 먹었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 눕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도 집을 떠나 10대 청소년이었던 윌리엄 씨는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탈북하기 전까지 꽃제비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체구도 작아 20살이 됐을 때도 중학생으로도 보이지 않았다는 윌리엄 씨. 허약하고 오갈 데 없는 꽃제비 소년이었던 자신을 생각하면 살아남았던 시간이 기적 같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나고 토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장에서 막 헤매댔는데 막 국탕에서 막 뒹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수수랑 파는 어머니가 내 손에다가 생녹두 한 열 대다를 최심해서 꼭 쥐고 저기 강가에 가서 그걸 하나도 남겨오시 꼭 씹어 먹으래요. 그래서 그 녹두를 꼭 씹어서 먹고 나니까 한번 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쭉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차철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탈북하기 전 5년이란 시간을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였기에 탈북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네 번의 탈북과 3년 반 동안 중국을 떠돌았던 윌리엄 김 씨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꽃제비였던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한국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만난 민간단체의 권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회들에서 도움을 받고 돈을 받고 해가지고 한 열흘을 국경에서 헤매다가 안 돼서 다시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온다고 캄보디아 시내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난민들을 모집하러 온 인지어단체 대표님을 만났어요. 인터뷰하러 온 날이 5월 5일이었어요. 2007년도.
2007년 5월 난민 자격 심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듬해 4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한 윌리엄 씨는 도착한 후 2개월 만에 그리고 태어나 처음 자본주의 나라에서 첫 직업을 갖게 됩니다.
한인마트 새로 오픈하는 데 들어가서 정부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분들한테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한인들이 많이 오는 마켓 오픈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난민으로 오게 된 거 알고 그 마켓 사장님이 아 오케이 괜찮다고 열심히 일할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태어나 처음 경험해보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정육부든 뭐든 마켓이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밑바닥에서 멕시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지막에는 청소할 때는 그 거기 쓰레기들이 하수구에 막히면 그거 다 손으로 하라 그러면 했어요. 왜 못해? 죽게 하고 살아왔는데 다 했어요. 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도 배워주고 이쁘다고 동생이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하고 잔심부름만 하던 윌리엄 씨. 한인마켓 정육부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을 배우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칼을 제대로 쏘볼 줄 알겠으니까 고기를 쏘려고 하면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멕시칸 형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기네 방식을 배워주는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싸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썰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100번 하라고 배워주면 한 200번, 300번씩 했어요. 그러면서 포장하는데 대기도 하고 살 까지고 칼에 잘려서 피가 떨어지고 그래서
윌리엄 씨는 시작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거를 다 그 멕시칸 형님들이 다 배워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육부에 들어가면 치킨, 닭고기를 받으면은 어떻게 손질하고, 그 다음에 내장 들여오면 어떻게 깨끗하게 이쁘게 색깔을 포장해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하고 스티커 가격을 붙여서 어떻게 진열하는가, 이런 것부터 배웠어요. 진열하는 거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들어오면은, 적발 있잖아요. 적발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부위별 갈비들. 갈비, 그러니까 갈비, 가죽, 이거 손질해서 포장해서 파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소고기, 스테이크부터 소고기 가는, 손, 가는 소고기, 돼지고기 있잖아요. 만드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나중에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꽃제비로 살았던 10대를 지나고 30대가 되어서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행복하고 좋던지요. 근데 일할 때는 몰랐는데 죽음을 탔는데요. 세상에 내가 이기겠다고 돈 주는 거예요. 나 일하면 돈 받아보는 거 내가 처음이에요. 진짜 중국에서는 전 중국을 헤매면서 일을 해도 탈북자라고 돈 못 받고 쫓겨나는 데가 많았거든요. 주마다 돈 받고요.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고 세금을 떼고요. 나는 세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라에 바쳐야 된다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꽃집이라고 못났다고 배운 거 없다고 눈총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자신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이니 당연하게 여기고 최저임금에 대해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아껴주는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 오간에 제가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분들이 내가 대감도 아닌데 차가 와서 나를 태워서 교회 가고 교회에서 끝나면 밥 안 먹고 일 나가겠다고 하면 밥 먹고 가라고 주머니가 간식들 챙겨주고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옷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진짜 일하는 데까지 데리다 주고 또 일 끝나면 데리러 오고 그래서
이런 감사의 마음은 윌리엄 씨가 일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긴 윌리엄 씨의 역할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는 월급은 얼마나 오르던가요?
예, 25센트가 올랐어요. 나는 돈은 신경 안 써요. 내가 먹고 살면 되니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솔직히 아직까지도 같아요.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돈 올려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되면 말 안 해도 올려줘요.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로 거의 매일 일하면서도 불평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이 좋았고 사람이 좋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